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드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과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서는 청년이다. 그리고 또 재물이 많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8장에 가서는 이 사람이 지위가 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청년 혹은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평소에 보면은 율법도 잘 지켰고 재물도 있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질문한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청년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적인 선행을 잘해왔습니다만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고 또 영적 갈증은 해결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런 이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매달리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은 뭔가요?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죄를 계속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자 청년도 율법 통해 가지고서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인데,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은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저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청년이 귀하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참 아쉽고 안 됐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나이 젊어서 이 젊은 사람이 부귀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영생을 구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훌륭하고 귀하게 보였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아쉽고 안 됐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모은 이 훌륭한 사람인데, 아 그가 질문하는 거 보면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서 출세했던 것처럼 영생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자신이 뭘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아쉽고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자기 자부심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이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이면 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오기는 왔지만은 지금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은혜를 의지할 생각은커녕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그 청년의 질문에서도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 이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 그냥 이러고 말지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성공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 성공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제일 낫지요. 계속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국을 하나 세우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그런 그 내가 왕국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 이 청년 내가 하는 자부심부터 깨뜨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대목부터 먼저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게 계명 지킨다는 것이었죠. 여기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청년을 한 건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자신감, 너 자부심 있는 대로 한번 다 꺼내봐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만만하게 이 청년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절 말씀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죠. 제가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율법이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혹시 제가 영생을 얻는 데에 필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뭐 자기 입으로 이런 자신감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기 살아온 인생이나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해서 자신감과 그리고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여태껏 훌륭하게 살았다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실수로 유리잔을 떨어뜨릴 때에 조금 얕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그게 깨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좀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이런 실수를 하면은 아, 이 잔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며 살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으로 이 높인 다음에 높은 거기에서 너 한번 바닥에 떨어져 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청년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요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을 완전히 그 인생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깊은 근심 속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고 하면은 그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서졌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에 대한 그 자신감이 완전히 부서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셨지요? 겉으로 보기에 너 계명을 잘 지켰으니 이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플러스 하나 구제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담긴 본래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너 지금 보니까 재물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은 재물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야.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너 빈털터리가 되겠지. 재물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나에게 와라. 영생은 재물 많다고 얻고 재물 없다고 못 얻는 게 아니야. 네가 영생 얻으려고 하면은 그 재물에 대한 너의 그 자신감 그걸 다 내버리고 내게로 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또 부서진 게 하나 있죠. 높은 관직에 있어서 자부심이 굉장한데 우리 예수님 그것도 깨뜨리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갈릴리에도 오시고 예루살렘에도 오시고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온 사방을 다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아,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겠어요? 그 관직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높은 관직 가지고 이 영생이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너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그 자부심 그걸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자신감, 신분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기둥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가 믿고 있는 굉장한 것들인데 그걸 다 버리면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리가 텅 비겠지요? 그 텅 빈 자리를 뭘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날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빈 자리에 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은 내게 있으니 나로 그 빈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자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자기의 자부심의 왕국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원리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한 성경의 대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큰 주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깊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부자는 이런 뜻입니다. 많은 재물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신분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선한 행위, 이런 그 행위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 여기 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아주 절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게 25절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나 계명이나 관직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면은 아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생각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아 스스로 바라보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신분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이제 절망 섞인 제자들의 질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은혜로운 대답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한마디가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이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격려나 위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선행도 그리 잘하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 속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인간에 대한 좌절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그 못나고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합니까? 아니죠. 절망하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우리들이 그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절망하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이 교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 못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해보겠다고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깊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주저앉히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은혜가 작동하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보는 그런 관목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저 평생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참 저의 이 무능함과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 좌절을 겪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분위기를 일신해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될 책임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들 그리고 성도들도 다 이 세속화되어서 여러분들은 아니죠. 성도들이 다 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 올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것 그냥 장식품 하나 그저 붙었다 뗐다 하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 여파가 가정에까지 몰려오는 이 오늘의 영적인 이 생태계를 보면은 코로나 19으로 인한 이 완전히 그냥 케어펀치 하나 맞고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 물결이 우리를 다 집어삼켰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 주변 사회에서는 인정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진국들로 되어져 있는 OECD 국가 중 그 38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제일 그 이혼율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 앞으로 저의 인생을 잘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 저는 우리 모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것 같지를 않고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그 뭐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죠. 저는 새벽에 참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났나,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절망, 사람에 대한 그 절망,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날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못해도 내가 한다. 제가 그날 새벽에 아멘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염려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이 전문가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혹은 이런저런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건 너무 지엽적이고 변두리적인 얘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 이 청년이 그 재물에 대한 자부심, 그 그리고 뭐 신분이 그 높은 거, 그 뭐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 거, 선행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무리 다 모아가지고 와도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다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청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어렵지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넘어갈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이문교회의 이 생태계가 그게 어려워도 부흥 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연세 드셨다고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 말고도 또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필요한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이 청년하고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이 청년이 내가 그러면서 자기 왕국에 갇혀서 사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그 비슷합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는 내가의 복수형이잖아요. 아까 그 청년은 내가 뭘 했고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단수지만은 이 제자들은 12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뭘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가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신만 사랑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열두 제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왕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해 주는 것처럼 조금 띄워줬어요. 그것이 28절과 29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게 세운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까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배를 주시고 또 영생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건 죽게 올리신 건데 여러분 왜 올리셨나요? 한번 떨어뜨리려고. 그 박살내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아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 먼저 됐다고 제자라고 선두에 섰다고 자랑하고 우시되지만은 너희들 꼴등되는 수도 있다고.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은 꼴등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무시하고 우측에 생각하는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꼴등인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너희들을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될 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을 수. 그러니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였다가 아주 바닥에 내팽개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요,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엎드려서 제가 지난 주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길도 열리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불러 아뢰니다 하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은 내가 깊은 자리에 엎드려서 모든 교만과 껍데기를 다 던져버리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송이죠. 여러분, 그 찬송과 가사를 쓰신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 가사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성경의 대주제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죄를 설비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함께 바치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 날이 갈수록 더 큰 믿음, 좋은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우리 모두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 그리고 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